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설교는 7장과 8장 전체를 좀 다루도록 할 텐데요. 본문은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 뒤에서 좀 넘겨줄래요? 로마서 7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제 2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 오늘은 욕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전에는 재밌었는데 이제는 재미없어진 것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30대는 저는 되게 쓸데없는 것들을 좋아했거든요. 전 만화책 되게 좋아했고요. 미국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했고요. 오락 같은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가끔 가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 그것들 되게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되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욕망 자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걸 경험한 날이 있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재미가 없어졌어요. 물론 이게 다른 것들에 대한 재미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게 재미가 없고 이게 재밌네라고 생각이 전환되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30대 때 하다못해 TV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TV 보는 것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환됐으니까 다른 즐거움이 생겼으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죠? 생겼으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막상 삶의 어느 지점에서 내가 재미있었던 건다 재미없어졌는데 다른 재미있는 것은 안 생기는 때가 오면 어떨까요? 내가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지점이 딱 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럼 그 상태가 어쩌면 내면의 공허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재미있는 것을 봐도 재밌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다 귀찮은. 그럼 그건 되게 성숙한 상태라기보다, 성장한 상태라기보다, 죽어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욕, 욕망이 없어지는 상태가 성숙인 것처럼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욕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극복해야 된다고 욕망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욕망이 없어져야 돼. 욕망을 극복해야 돼. 욕망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아무런 욕망도 없어야 돼라는 편견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그런 표현을 쓸 때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진짜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이걸 하고자 하는 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데 그게 아닌 다른 작은 욕망에 휘둘려서 정말 하고자 하는 걸 못할 때 쓰는 게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 욕망에 매듭을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욕망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정말 참다운 것에 대한 깊은 욕망을 갖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의미 있는 것, 좋은 것, 참다운 것을 막 추구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나이가 젊어도 이것도 뭐 별로고 저것도 뭐 별로고 모든 것들에 대한 욕망을 잃어버려서 시니컬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미숙한 겁니다. 우리가 욕망에 가득 차 있고 그 욕망을 성취해 나가는데 열정을 느끼고 성취한 것에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강한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망은 좋은 거예요. 욕망은 삶의 생기입니다. 욕망이 없는 상태는 공허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허란다는 건 성경에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창조 이전의 상태를 표현할 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우리는 내 안에 욕망을 충전하고 그 욕망에 주는 에너지로 내 삶을 생기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욕망을 긍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욕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가장 안 좋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욕망을 직면하지 않고 외면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스스로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좀 간단한 예로 두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한 사람이 물어봐요. 나 오늘 돈가스 먹고 싶은데 어때? 다른 사람이 나는 좀 느끼한 건 별론데 쌀국수 먹는 게 어떠니? 난 쌀국수 너무 가벼운 것 같아. 난 고기 같은 거 먹고 싶어. 그럼 삼겹살 먹을까? 야, 삼겹살은 너무 헤비해. 난 지금 막 구워 먹고 냄새 배고 그러고 싶진 않아. 그래, 그러면 고기가 나오고 좀 가볍고 하는 게 베트남 음식 중에 분짜라고 있어. 이게 볶은 고기, 국수 같은 거 나오는 건데 그건 어떠니? 그래, 그럼 괜찮겠다. 너는 가볍게 먹고 나는 고기도 먹으니까 그럼 그걸로 하자.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대화가 길어요. 언뜻 보면 어때요, 되게? 부딪히는 것 같죠? 언뜻 보면 어때요, 되게? 뭔가 복잡한 것 같죠? 다른 사람을 들어봅시다. 오늘 뭐 먹을래? 들은 사람이 속으로 생각해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무 생각 없는데 지금 나? 아무거나. 아, 그래, 아무거나? 그럼 나한테 결정을 하는 건가? 아, 좀 부담되는데. 얘가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 않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걸 찾아봐야겠다. 아, 누가 들어도 괜찮을 만한 게 뭐가 있지? 돈가스 먹을래? 돈가스? 돈가스는 좀 그런데. 아, 근데 돈가스 먹고 싶나 보지? 아, 아무거나라고 했으니까 뭐 괜찮다고 해야지. 그래, 돈가스 먹자. 둘이 가서 돈가스를 먹습니다. 둘 다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뭔지 아세요? 둘 다 내가 배려했다고 생각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한 번 반드시 싸웁니다. 왜요? 아무도 배려받지 않았는데 둘 다 배려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진짜 먹고 싶은 걸 먹습니까? 까다롭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뭔지 들여다보는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배려했지 해도 안 했고 배려받지도 않았어요. 너도 먹고 싶은 걸 먹었고 나도 먹고 싶은 걸 먹은 거.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밥 한 끼는 그렇게 드셔도 돼요. 너무 매번 그러지 마시고 가끔 아무거나 드세요. 밥 한 끼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면 너 앞으로 뭘 하고 싶니?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무거나요. 아, 그래,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좀 그럼. 그럼 너 이거 할래? 아, 예,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전공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결혼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과 사운드를 결정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그럼 나중에 아무도 이 사람의 인생을 방해하지 않았는데 나는 남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 라는 감정이 이 내면에 가득하게 돼요. 아무도 너를 붙잡아서 거기 묶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끌려다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했어 라는 감정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무거나 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남해순교회 보이신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쭉 겪어봤는데 여러분 다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이 교회까지 온 거예요, 사실. 오만 교회가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로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도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가도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막. 어떤 친구 교회 저희 교회에서 멀리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친구가 한 달 정도 교회를 안 오고 지역 교회를 좀 돌아다녀 본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멀어서 못 다니겠다. 차 타다가 저한테 화를 내요. 내가 웬만하면 그냥 가겠다고. 뭐 남해순 교회 멀고 막 화를 내더라고. 거기 웬만한 교회가 없겠어요? 아니요, 그 친구가 까다로운 거예요. 거기 왜 나쁜 교회만 있겠어? 우린 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돼요. 안 들여다보잖아요. 까다운 사람이 안 들여다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맞춰주느라 자기 걸 덮잖아요. 그럼 계속 부대껴요. 자기 혼자. 그냥 깊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난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지 않은지 이렇게 자기 욕망을 직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까다롭게 하면 아, 내가 내 속을 내 욕망을 들여다보는 게 이기적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이런 편견을 갖습니다. 아, 내 욕망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 자기 걸 고집할 것 같고 왠지. 꼭 그렇지 않아요. 뭐 꼭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 속을 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 속을 잘 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쌓여서 이게 오래 쌓여서 욕불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사에 불평불만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야? 근데 뭐 딱히 없어요. 이렇게. 근데 뭐가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 되게 이기적으로 표현되죠. 실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 사람 되게 이기적으로 보여요. 어딜 가나 불평불만하고 이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망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되게 이기적이어 보인단 말이에요. 내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쌓여요? 억울함 같은 게 쌓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점에 내가 못 참겠으면 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자기 당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엔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내 욕구를 다 어느 정도 직면하고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온 사람은요. 내 욕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 욕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돈가스 먹을래? 어 싫어. 국수 어때? 라고 했을 때 아 제가 국수를 먹는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야 무조건 돈가스 먹어. 이렇게 안 해요. 왜요? 내 욕구가 소중하니까 타인의 욕구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만족의 역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타협하고 협의할 줄 알아요. 덜 이기적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기성의 중심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망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내가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욕망을 안 들여다보는 게 때로는 더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기도 해요. 내 욕망을 들여다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막 이게 무슨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걸 열면 목사님 그럼 큰일 나는데 내 욕망에 그 내가 이렇게 뚜껑을 열면 막 엄청 무서운 욕망들이 막 튀어나와서 내 인생을 막 악의 속으로 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 아니세요. 막 욕망의 뚜껑을 열었더니 막 사실은 다 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이러지 않아요. 난 사실 사이코패스에 쓰러지지 않아요. 난 정말 극단적인 방탕함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열어도 엄청난 게 안 튀어나와요. 괴물이 튀어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한두 분 정도 되실 거예요. 그분 찾아오세요. 거기서 일반적인 것들이 튀어나와요. 잘해내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 정도 좀 누려보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이거 하기 싫다. 뭐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평범한 거. 괜찮은 거.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상자를 이렇게 꼭꼭 닫아놓으시고 무슨 옷장 속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속에 엄청난 욕망의 괴물이 숨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그런 애가 나오긴 하는데 애가 키가 작아요. 이건 조금 그렇다라는 게 있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중심과 근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세요. 그래서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이게 서랍 정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기 욕망을 꾸준히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 욕망을 들여다보면요. 서랍 열면 잡동사니들이 온갖. 저도 제 바깥에 책상에 서랍이 있는데 열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뭐 별게 다 튀어나와요. 저는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집어넣을 때가 많아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요. 오랜만에 서랍을 열고 오랜만에 창고를 열면 별의별 게 다 쏟아져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요. 거기에 뭐가 좋냐 하면요.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게 나와요. 아 그래 나 정말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 나는. 아 이게 어디 있었는지 몰랐는데 사실은 난 정말 잘해보고 싶구나 라는 게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아 나는 사실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아 나는 사실 이 사람을 되게 아끼는구나. 이게 거기서 나와요. 아 나 진짜 은혜 받고 싶은데 사실. 내 욕망 중에 은혜를 향한 욕망인데 내가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그치. 이런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걸 여기다 넣어놨지라는 좋은 게 막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게 절반 이상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욕망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평범한 욕망이 나와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재밌는데 놀러 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그 욕망들을 소중히 다루세요. 기회 되는 대로 충족시켜 주십시오. 이걸 하고 싶어, 이걸 갖고 싶어하고. 평범한 욕망들이 나와요. 그걸 왜 정죄하십니까? 왜 그걸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다는데 내가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죠? 평범한 욕망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 이건 조금 그렇다는 민망한 욕망이 나와요. 죄는 아니야. 좀 민망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나누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혼자 알고 계세요. 혼자 갖고 있는 그 민망한 욕망들은요, 조심스럽게 충족시키십시오. 아니,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어디 가서 말하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서 죄냐, 이게 악이냐, 뭐 그런 게까지 아니라면 조심스럽게 충족시켜 나가세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요 삶의 생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들여다보고 그 원함을 느끼는 사람이 그게 에너지예요. 여러분 욕망의 에너지. 인간은 욕망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당위의 에너지로 살아가지 않아요. 당위엔 에너지가 없어요. 욕망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하고자 원하는구나라는 걸 쫙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서랍에서 쫙 꺼내서 먼지 털어갖고 쫙 배열만 해놔도 힘이 납니다. 그래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싶어. 아, 난 진짜 사실 이걸 원하잖아. 느껴져요. 여기까지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 이제 좀 설교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난 여덟 개 정도 꺼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민망한 거 말고 진짜 악한 게 나와요. 우리는 한쪽에서 악한 욕망이 분명히 있어요. 아 이건 좀 악하다라고 하는 욕망. 그냥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강조한지 아시겠죠? 보통 설교를 제가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큰 오해가 생기더라고. 사람들 욕망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욕망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가꾸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죠. 설교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거기서부터 써 있어요. 그럼 바울 탓이에요. 제 탓이 아니라. 이건 다 바울의 잘못이에요. 저의 잘못. 제가 바울의 잘못을 보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 하여튼 설교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욕망 자체가 다 악한 것처럼. 그래서 욕망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욕망 자체는 선해요. 좋은 욕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두 가지 악한 욕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걸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악한 욕망이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면 악한 욕망이냐? 아닙니다. 그건 사회적 정의예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신앙에서는 악한 욕망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한 30명이 모여서 악하다고 자기들끼리 생각한다면 나를 지탄한다고 해서 그게 악한 욕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좀 되지만 그게 큰 피해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악한 욕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악한 욕망을 다룰 때. 그럼 무엇이 악한 욕망이냐? 악한 욕망은 세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악한 욕망은 내면적에서, 악한 욕망은 내 안에 갖고 있는 더 궁극적인 욕망과 충돌할 때 이걸 악한 욕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사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이 나한테 더 큰데 내 안에 삶의 과정과 삶의 어떤 습관 때문에 짜증내고 싶은 욕망도 같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하고 싶은 큰 욕망이 있고 이 관계를 소중히 하는 큰 욕망이 있는데 이 짜증내고 싶은 작은 욕망에 자꾸 휘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못 이루어지게 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못 이루어지게 해요. 욕망이 욕망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악한 욕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내 욕망에 방해가 되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는 걸 방해하니까 그걸 악한 욕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욕망은 무엇과 충돌합니까? 악한 욕망은 양심과 충돌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준이에요. 이건 이게 맞고 이건 이게 틀려라는 양심의 기준이 있어요. 양심은요, 내가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설득해도 잘 바뀌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놓으신 거라.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욕망 양심이랑 충돌해요. 양심적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악한 욕망은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여러분 원래 욕망은 충족시키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양심을 내가 어기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정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뭐를 내 이 욕망이 내 양심을 공격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양심과 충돌해. 그럼 이걸 악한 욕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한 욕망은 다른 소소한 욕망들과도 충돌합니다. 사람의 욕망의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좋아하고 의미 있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내 안에 소소하고 중요한 욕망들이 여러 가지가 내 안에 균형 잡기가 있는데 어떤 욕망이 이게 나쁜 욕망도 아니고 악한 욕망도 아닌데 세상의 자극에 너무 자극이 돼서 세상에 의해서 너무 자극이 돼서 갑자기 막 풍선처럼 팍팍팍 커져버려요. 그래서 다른 욕망을 다 밀쳐내버리고 이것만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뻥 하고 터지고 사라지거든요. 한 시절 동안 막 너무 그게 하고 싶고 너무 그게 갖고 싶고 막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막 뭐에 자극받는지 이렇게 막 커져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커진 욕망은요. 어느 시점에 그냥 확 사라져버려요. 괜찮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괜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홈쇼핑 뭐 이렇게 핸드폰에서 막 옷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야 했는데 재미가 아니라 갑자기 일이 되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이 되고 이걸 꼭 갖고 싶고 막 모으고 막 결제하고 기뻐하고 받고 감사하고 입고 나가고 그 한 하루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이걸 왜 샀지? 막 내가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고 막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절대 아닌데 아 뭐 그거 그렇게까지라고 해서 무슨 펌프한 것처럼 점점 커지다가 그래서 막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욕망인 것처럼 커지다가 어느 날 뻥 터진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럼 허망하죠. 그래서 뭘 방해해요? 내 안에 소소한 좋은 욕망들을 흐트러뜨려. 이런 걸 악한 욕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한 욕망 뭐냐면요. 악한 욕망은 사회적인 거랑은 상관없어요. 악한 욕망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 내면의 일관성과 개연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내면에 내 안에 건강한 욕망과 바른 양심의 가치와 그리고 소소한 삶의 만족들이 이렇게 균형 잡혀. 이건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이렇게 균형 잡혀 살아가는데 이 욕망 하나가 들어와서는 이 욕망이 내 진정한 욕망과 충돌하고 내 소소한 욕망과 충돌하고 내 양심과 충돌하면서 막 이걸 어지럽히는 애가 있어요. 이걸 약한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약한 거예요? 나한테 약한 거예요. 나한테 해로운 거예요. 이걸 제일 닮은 게 뭐냐면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암세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내 세포예요? 남의 세포예요? 암세포는 내 세포예요. 암세포는 남의 세포여서 뭐 이렇게 찔러도 안 아파요? 피도 안 나? 아니에요. 암세포는 내 세포예요. 암세포가 뭘 먹고 자라요? 내가 먹는 음식이 주는 에너지를 먹고 자라요. 그렇죠? 암세포를 누가 키워요? 암세포를 내가 키워요. 암세포도 생명이라면 뭐 그런 멘트가 있잖아요. 진짜 암세포도 생명이에요. 누구 생명이에요? 내 생명의 일부예요. 내 몸속의 일부예요. 내 세포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만들었고 나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를 나랑 동일시합니까? 암에 걸렸다. 암은 내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걸 단절해서 설명하죠. 왜 그래요? 이 암세포가 뭐와 충돌해요? 내 안에 다른 개형성들과 충돌하죠. 다른 세포들과 충돌하죠. 장기와 충돌하죠. 내 생명과 충돌하죠. 그래서 이 전체를 엉키게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뭐로 불러요? 이걸 나로 불러요? 내 안의 세포라고 받아요? 내 안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요? 아니죠. 내 안의 세포이고 내 안의 일부이지만 내 안에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그 무엇으로 규정하죠. 이 패턴이에요. 그걸 악한 욕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악한 욕망을 다루어 가야 돼요. 모든 욕망이 악하지 않아요. 이 욕망이 있어요. 악한 욕망이. 한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걸 다루실 수 있어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기쁘게 추구해 나가면서 그 열정과 만족의 구조 속에서 통일된 내면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좀 넘겨주시고요. 로마서 본문 있는 데까지 가볼까요? 첫 번째. 아, 너무 많이 갔다. 앞으로. 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게 바울의 내적 고백이에요. 그러면 저는 바울이요. 야, 이게 맞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읊어주면서 야, 이렇게 살아. 그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바울은 우리가 그거보다 복잡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고백해요. 나라는 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내 안에 선을 향하기 원하는, 이게 욕망이죠. 내가 선을 행하는 길을 원하는, 내 안에 좋은 욕망이 있어요. 선한 욕망이 있어요.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 선한 욕망 있고 선한 용배로 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런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음 장 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이게 어떤 패턴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렇죠? 어떤 패턴이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한 패턴을 깨달아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이 나예요? 아니에요? 내 일부죠. 하지만 암을 암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대상화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악이 있어요. 악을 원하는 마음이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속사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돼. 나라고 하는 전위경 속에서 뭘 사는 거예요? 정말 나, 진짜 나를 구별하는 이유가 이것도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지적이 있어. 나라는 사람의 한쪽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사로잡아버리네. 내 안에 악한 욕망이 나를 자꾸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욕망의 분쟁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한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이 내 안에 좋은 욕망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울도 얘기하죠. 내 안에 속사람은 선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욕망이 악하지 않다. 여러분들 좋은 선한 욕망이 있어요. 근데 내 선한 욕망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이 악한 욕망의 패턴이 내 안에 있고 거기 자꾸 이것을 이루어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도 또 너무 이게 텍스트하게 들으시면 아 악한 욕망은 너무 대단해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난 결국 악하게만 사는구나 라고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양쪽 바울이 그렇게 악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양쪽 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욕망이 있고 선한 욕망대로 일관성 있게 1부터 100까지 쭉 가요. 선한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자꾸 치고 들어와요. 악한 욕망이 치고 들어와서 이 일이 흩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결과가 나와요? 악한 결과도 못 나와요. 악한 욕망을 갖고 쭉 살려고 하면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선한 욕망이 있죠. 선한 욕망이 자꾸 이걸 끊어먹어요.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악한 결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게 되죠. 우리처럼. 바울도 그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확 좀 변화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며칠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안 좋은 마음으로 또 며칠 대충하고 그럼 또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아, 난 진짜 제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다시 선한 욕망이 차올라서 다시 이렇게 하다가 아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뭐 이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때요? 피곤하죠? 누구도 지금 피곤해요. 바울도 피곤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피곤하다. 아 정말 피곤하다. 이 갈팡질팡하고 사는 거. 내가 온전히 선한 욕망을 가지고 선을 실행하면서 선의 열매를 맺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왔다 갔다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표현하죠. 바울은 이것을 연약의 문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당위의 문제로 가져가지 않아요. 연약의 문제로 얘기해요. 뭐가 연약한 거예요? 선한 욕망이 약한 거죠. 그렇죠? 악한 욕망을 이게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욕망들에 대해서 긍정하세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욕망을 자주 닦으셔서 그 욕망에 대해서 뛰놀게 하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에서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뭐에서만큼은? 내 안에 악한 욕망을 다뤄가는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 실수를 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나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뭐 성령이 충만함이 찾아와서 내 안에 막 내가 주를 위해 죽고 싶은 선한 욕망, 이렇게 너무 완전히 두 개를 분리해서 봐버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선한 욕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속사람은 선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악한 욕망을 다루는 부분에서만큼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다음 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얘기를 자세하게 하기 전에 패턴을 먼저 설명합시다. 우리가 암치료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게 개념화시키는 건 암이랑 비슷한데 치료는 암이랑 되게 달라요. 암치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이렇게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심플한 방법이에요. 째요. 그렇죠? 떼내요. 잘라버려요. 잘라버린 다음에 그냥 고개 이제 다시 이제 세살을 돋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제가 잘 모르지만 방사선치료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세포 전체적으로 좀 공격하죠. 거기에 집중하지만 전체로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도 악한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악한 욕망은 사라져라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아, 이 마음이 나한테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걸 째버리려고 해요. 근데 걔 안 째져요. 안 째져요. 아니면 욕망을 전체적으로 눌러버려요. 그냥 욕망 자체를 다 부정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당위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지점에서는요, 그러다 다 죽어요. 이게 약간 민간욕박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럼 이건 하나님 그걸 어떻게 치료하시냐? 우리 안에 약한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시냐? 악한 욕망을 어떻게 치료하시냐면요, 선한 욕망을 극대화시킵니다. 약간 한약 같아요. 선한 욕망을 극대화시키면 이 극대화된 선한 욕망이 자체적으로 악한 욕망을 흡수해 나가버려요. 그렇죠? 괜찮아요. 시험이 한 달 남으면 어때요? 시험이 한 달 남으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욕망을, 자고 싶다는 욕망이 다 잡아먹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요. 시험이 일주일 남으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욕망 절반과 자고 싶다는 욕망 절반이 투쟁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자죠. 그래서 시험이 전날이 되면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피곤하는 욕망을 다 잡아먹어요. 하나도 안 졸려요. 막 혹시 졸리면 막 이게 막 음료를 불어넣고 바깥에 세 개 섞고 막 이래가지고 막 물리쳐요. 막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까워. 내일 아침 11시까지. 근데 궁금해. 왜 전날 안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안 그래요. 막 왜? 그럼 욕망의 문제인 거예요. 당위의 문제. 당위로 하면 전날에 하는 게 맞죠. 전날 좀 자고 오늘도 그렇게 하면 맞는데 그날 막 욕망이 막 치솟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내 안에 선한 욕망이 막 치솟잖아요. 선한 욕망이 막 치솟으면 악한 욕망이 확 빨려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는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쪽이 이쪽을 해방 놓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저쪽을 해방 놓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쪽을 키우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난 이게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골몰하잖아요. 그럼 그게 잘 해결 안 돼요, 사실. 난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진단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 병원 갔는데 진단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당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갔더니 또 네 문제가 뭐냐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몸이 이렇게 되는 당신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당신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이번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이런 사람의 케이스가 얼마나 많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 우리가 안 이러잖아요. 아니, 뭐가 문제인지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인 문제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가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죠. 근데 그 문제만 골몰하고 매몰되는 건 대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대안으로 삼아요? 내 안에 선한 욕망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들을 대안으로 삼아요. 그럼 그걸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육신을 악한 욕망의 근간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면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영의 근간 안에 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추구해요? 한 장 더 있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취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으로 그 영이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영이 주는 동기부여, 그 영이 주는 내 욕망의 강화를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계속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내 악한 욕망에 골몰하면 그걸 부정하거나 정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만 계속 골몰해 있으면 그 이쪽을 키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소하지만 진지하게 계속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계속 동기부여에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미 사소하지만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예배에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내가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라는 것들에 있다가 예배에 갔다 오면 그래도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잘해봐야겠다. 아, 좀 이러고 싶다. 이런 욕망이 좀 더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매주는 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뭐 그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하여튼 살아나지 않아요? 또 내가 아침에 그래도 그냥 정신없이 회사 가는 것보다 어떤 친구가 했던 간증인데 내가 아침에 운전하고 가면서 그때 주기도문 설교하고 나서는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간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껴지고 마음이 전이랑 좀 다르고 좋은 마음이 유지가 되고 어떤 애기 엄마는 밤에 애들한테 동화책 읽어주고 재웠었는데 이제는 동화책을 한 권 읽어준 다음에는 애들이 읽어줘도 앉아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책을 읽어주는 성경책을 읽어준대요. 그럼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더 빨리 잠도 들고 어쨌든 엄마 사운드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애들이 잠들지 않아도 엄마 그걸 읽고 하루의 마무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읽다가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얘기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아 이건 이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영적인 대화가 되고 교회에서 나눠준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는 낯설지만 코코넛 책이 있었어요. 유물처럼 된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사고 집에 가시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지금도 읽고 있어요. 아침마다 읽어요. 큐티 한 장씩. 한치가 얘기했어요. 제가 그냥 읽고 읽다가 어느 날에 읽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확 쏟아져 들어와서 깊은 은혜가 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해 보려고, 하나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려고, 내가 예배에 찾아 나오는 거,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말씀을 읽는 거, 묵상집을 보는 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신비적인 것들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신기하게도 이런 감각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욕망을 좀 더 키워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건 뭐 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기대감이 있었으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선한 욕망이 약간 죽었나? 없어진 것 같아? 라고 그러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세요. 막. 그래서 얘가 살아나죠. 뭐 숨을 쉬어. 그럼 아 역시 난 선한 욕망이 있어. 난 좋은 사람이었어. 난 천국에 소속된 자야. 그리고 그걸 갑자기 멈춰. 그럼 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돌아다니고 일도 하고. 아 내 안에 영적으로 너무 메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진 것 같고 아 막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그때 막 매달려 기도하는데 이제 애가 살아나 이제 뭔가 느껴졌어. 그럼 좀 안 해. 애가 숨만 쉬면 돼. 무슨 식물인간처럼 그냥 얘가 근데 얘가 이걸 뛰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공급하시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럼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 신앙에 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시간들을 계속 공급해 나가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럼 그 안에 선한 욕망이 조금씩 커져요. 그럼 어느 지점에서 내가 그랬었나 싶게 내가 골치 아파했던 내 안에 약한 욕망이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내 욕망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있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룻밤에. 이따 우리 통성기도 할 건데 오늘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컨대. 근데 오늘 시작할 수 있죠. 시작할 수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내 안에 아무런 욕망이 없어요. 그냥 아유 뭐 죽지 못해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 내는 아무런 욕망도 없는 당위. 정말 당위. 응? 당위. 욕망이 다 없어져버린 공허함. 이렇지 않고 내가 복잡함.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기도 하고 아 내가 대충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이 욕망이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함. 내가 낯선 막 아침엔 너무 은혜로워서 어제 헛짓했던 내가 너무 낯설고 밤엔 너무 이상해서 아침에 은혜 받던 내가 남 같고 막 이런 복잡함. 내가 악한 욕망에 확 나를 그냥 놨어. 요즘에 그냥 나를 놔서 그냥 악한 욕망대로 살고 있긴 한데 만족 없는 죄책감. 왜? 내가 주의 사람이라. 내 양심에 은혜 양심이 있어서. 그리고 죄책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선한 욕망에 가득해서 내가 온전히 선한 욕망에 가득해서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고 그런 하는 것이 내가 자랑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그 생기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이 추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기만 하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당위로 누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욕망이 변하잖아요. 내가 옛날엔 그게 되게 원했는데 이제는 뭐 여러분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제가 2년 전에 롯데월드 여러분 행사 때문에 가는 거 뭐 제철이네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전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한때 롯데월드를 즐거워했다는 게 너무 낯설어. 막 이렇게 딱 올라가서 그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나올 때마다 무서워. 이게 내가 지금 이 소음을 몇 시까지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내고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제가 나중에는요 무슨 뭐 관람하는 거 보면서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잤어. 막 앞에서 뭐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잤어. 그럼 그것처럼 지금은 그 욕망이 안 이루어지면 되게 슬플 것 같죠? 아니요. 그 욕망 자체가 없어지는 게 더 편해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걸 하고 싶어 했었지? 라고 할 만큼 선한 욕망이 내 안에 정돈되어서 그럼 되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이런 축을 소망을 가져요. 새 사람 되는 소망. 이게 뭐 어디 가서 주를 위해 죽으라는 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 소망을 가지면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소망을 가지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은혜 받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기쁨.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보람 있게 만족스럽게 해나가는 것에서 느껴지는 보람. 내가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느끼는 사랑의 따뜻함. 이런 게 내 안에서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정돈됨.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의 모닥불을 지키세요. 이런 이미지를 가져보세요. 마음의 모닥불이 있어요. 마음의 모닥불. 거기에 모닥불이 꺼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추워져요. 그렇죠? 그 모닥불이 이렇게 이 가운데서 타지 않고 불이 붙으면 다 못쓰게 타버려요. 이상한 욕망이 휘둘리면 타버린다고. 그러니까 불이 가운데서 이렇게 잘 탈 수 있게 장작을 가운데로 계속 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욕망이 계속 타요. 그럼 그 온기와 빛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노는 장작이 뭐예요? 그 장작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장작이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장작이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이고 그 장작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에 그 선하신 온기와 빛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51편에 있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죠. 그렇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욕망으로 내가 휘둘려서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책임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악한 욕망에 휘둘려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이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욕망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걸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령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도 있고 정직한 영도 있는데 이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이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연약한 것을 고백한 것처럼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의 연약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 있지만 연약한 이 정직한 영을 주님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 정직한 영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정직한 영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정직한 영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욕망이 커지게 하셔서 내가 다른 욕망대로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힘없이 흔들리고 억압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내 함께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과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의 욕망들이 좌절되다 보니 저희가 실망감으로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들을 위로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 선한 욕망을 채우실 것이라고 격려하시고, 이들이 다시 한번 지금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 주신 그 생기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과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이 예배에 정직한 영을 주님께 더욱더 새롭게 하시길 소원하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새힘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